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또 묵상하며 또 증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바르게 전하며 또 바르게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예, 당이. 오늘 이 시간은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핵심적 진리들을 부정하는 이단이라는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자유주의 신학은 사람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성경의 기본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영혼 불멸.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서 산 존재가 되지만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몸은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지만은 영은 어떻게 되는가? 영 혹은 영혼, 영이나 영혼은 같다. 성경으로는 같다. 용어는 다르지만은 서로 구별 없이 교대적으로 쓰이는 용어다. 그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고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없어지는가? 아니면 영혼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가? 어떻게 되는가? 귀신이 되는가?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소멸되고 마는가? 아니면 영혼이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다는 진리죠. 불멸하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혼 불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영혼 불멸을 모든 정통교회는 믿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영혼 불멸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을 부정하면은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죠. 영혼 불멸을 부정하게 되면 심판의 진리도 흔들리고 부활의 진리도 흔들리고 보통 모든 문제가 흔들리. 성경 부정하는 건 물론이고 그렇죠. 우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영혼 불멸을 부정하는 것을 몇 개만 우리가 인용을 해봅시다. 라이놀드 니버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언급한 것 같은데 라이놀드 니버 미국의 사회윤리학자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비극을 넘어서라는 그의 책 290쪽에서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이 몸의 부활보다 더 믿을만하다는 선입견은 그러니까 다 부활도 믿기가 어려운 이 사람에게 부활도 믿지 않지만은 영혼 불멸을 조금 더 믿기 쉽다 이런 선입견 이런 생각은 그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이 사람 얘기가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이 몸의 부활보다 더 믿을만하다는 선입견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헬라 사상의 유산에 불과하다. 성경 진리가 아니고 헬라 사상이랍니다. 헬라 사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고 말하죠. 어려운 말로 철학이라는 말도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은 철학은 모든 것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사실은 철학의 근본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우주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주가 어디서부터 왔지? 그를 이 존재의 세계라고 말하죠. 이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지? 그를 헬라말로는 알케 그러는데 근원을 묻는 질문들을 하고 또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선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이제 점점 철학의 역사가 흐르가면서 사람이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인식론, 지식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게 무엇을 질문하는 것이 철학인데 사상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헬라 사상이라는 말은 모든 이런 사상의 근본을 서양의 사상에 물론 동양은 또 동양 사상이 있지만은 서양 사상의 근원은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서 시작됐다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자들 뭐 많이 있지만은 뭐 탈레스나 뭐 등등의 있지만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그 전에 그 선생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지만은 플라톤이라는 사람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이런 철학자들을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럼 헬라 사상에서 헬라 사상의 유산에 불과하다는 말은 그럼 플라톤의 철학 사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플라톤은 영혼불멸을 믿었습니다. 영혼불멸은 예, 그런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이지 성경 사상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라인홀드 니버는 그래요. 그게 철학자들도 영혼불멸론을 믿었지만은 그럼 성경은 영혼불멸을 부정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경이 믿는 기본적인 영혼불멸의 진리를 이런 식으로 부정해버렸고 그 철학사상이지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이지 성경진리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도 언급했죠. 지난번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의 책 2권 66쪽에서 사람의 자연적 특질로서의 불멸성은 똑같은 영혼 불멸을 말합니다. 자연적 특질 사람이라는 것은 의뢰 그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불멸적이다. 자연적 특질이죠. 자연적 특질로서의 불멸성은 비록 그것이 플라톤의 교리일 수는 있어도 예, 플라톤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헬라 철학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헬라 사상이라는 말과 플라톤의 교리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적 교리는 아니다. 아, 이 사람 아주 분명하게 영혼 불멸 기독교 사상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예, 그런 영혼 불멸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스카 쿨만 구속사 요새 구속사 학파라고 하는 그런 그런 학파의 그런 시조와 같이 여겨지는 대단한 이런 또 학자들은 뭐 책도 아주 예, 읽기 쉽지 않은 그런 책들을 방대한 책을 쓰는 저작자들이기도 합니다. 책의 영향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신학교나 또 독일에 이런 신학부가 있는 대학들 유력한 그런 대학들 그런 대학들에서 강의도 오래 하고 하는 그런 교수들이고 한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도 영혼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는 그의 책 15쪽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개념은 영혼 불멸의 개념을 가르치면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개념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 중에 하나이다. 대단한 그런 불신앙을 아주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죠. 영혼 불멸 그 성경 진리인데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약해서 내가 좀 마음이 좀 예, 믿음이 좀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동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있어요. 아유, 좀 믿음을 주세요. 성경을 확실히 좀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아주 자기들의 신념이 강해서 영혼 불멸 그 헬라 철학 사상이다. 그 플라톤의 사상이다.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다. 아, 이렇게 말하니 꼭 이 마귀의 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말과 같이 들리지 않나요? 와, 성경의 진리를 저런 식으로 아주 짓밟듯이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를 이제 공부할 때에 교리에서 다 했어요. 기독교 교리 개요에서도 하고 조이시나 강의 물론 그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다 듣진 않으실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교리 개요는 전체적으로 했고 언젠가도 또 한번 주일날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를 제가 몇 번 그래도 했는데 강해를 다 하면 모든 성경을 강의하고 그걸 요점 정리, 종합 정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교리와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소요리 문답도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 표현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 믿음의 문제의 교리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가르친다. 소요리 문답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교리와 윤리, 그것이 요약이에요. 요점 정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강해는 단편적으로, 물론 단편적이라고만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모든 각 부분을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읽고 강해 정확하게 해석도 하고 그 뜻을 바르게 파악도 하고 좋은데 파악해서 그걸 종합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교리 문제고 행위의 문제가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교리를 흔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교리가 잘못되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좀 많이 있겠죠. 실제로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용납한다든지 예, 그런 잘못된 윤리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라 말이죠. 교리를 그들이 많이 부정하고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지난 시간에 한 네 개 생각했고 오늘 하나 영혼 불멸을 부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영혼 불멸을 밝히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들을 우리가 요약을 교리를 공부할 때 했습니다. 첫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묘사, 죽음을 묘사할 때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영혼이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이 없어지는 건 소멸이 아니고 또 이 모든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면 심판을 가부간에 심판해서 평안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징벌 아래 떨어지는 자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간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하나만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죽음을 묘사하기를 사람은 흙과 생기가 결합돼서 사람이 됐으니까 죽으면 분리가 되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에서 나왔으니까 몸은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으면 썩고 나중에는 다 흙이 되어버리고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땅에 묻어버리면은 얼마 후에 지나면은 가서 파보면은 잘 파지 않지만 이장할 때는 파죠. 파면은 다 뼈만 남고 다 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의 몸 자체가 살이라는 것은 이것이 흙에서 나온 것이니까 다 썩고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란 말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인데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믿을 수 없죠. 죽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라. 그 죽음을 묘사하기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죽음의 묘사가 그렇다. 또 성경은 죽음의 묘사를 또 하나 하는 게 있죠. 돌아간다 그래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말에도 남아있죠.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어디로 갔는지. 예?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우리말에. 어디서 배웠는지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15절 한 구절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아니 죽어서 몸이 땅에 묻히는데 그 영혼을 말하는 것은 영혼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면은 조상들이 모여있는 영혼의 집합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돌아가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들이 어디가 있나요? 천국에 가 있다고 우리 믿습니다. 천국 가면은 만날까요? 예, 만난다고 믿습니다. 반갑게 가면은 합정동 모여라 그럴지도 모르겠죠. 거기서 모이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집사님, 예, 잘 여기 계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영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영도 서로 대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이지만은 서로 교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의 영이지만은 영들이 모여서 서로 아이고 먼저 오셨죠.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죠. 예, 기쁜 일이죠.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합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천국입니다. 또 악인들에게는 지옥의 음부에서 고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것이 죽음 후 영혼의 계속적 존재를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사람의 죽은 후 상태에 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그렇죠. 지금은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이 현세, 이 세상의 생활을 교훈으로 인도받는 생활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도 성경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 날은 지금 이 교리를 이 현대 신학 현대 교회 문제를 논할 때는 성경 한 구절을 또는 한 부분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러 구절, 열 구절, 스무 구절이 될지 열 구절 이상의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주제로 정리를 해서 좀 비평도 하고 또 확증도 하고 하니까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때이지만은 그러나 후에는 후는 언제? 죽은 후에 내가 죽을 때 죽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할렐루야. 죽으면 어디로 된다고요?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천국으로 주님이 오너라 오너라 기다렸다 오너라 영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런 성경의 표현이 아 이거 죽으면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구나 영광 가운데로 영접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양쪽에 같이 처형당하는 강도 둘이 있었죠. 그 강도 중 한 사람 우리가 흔히 오른편인 강도라고 말하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한편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광경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에 대한 말씀이죠. 그 몸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냥 죽으면은 그 무덤에 옮길 것입니다. 몸은. 그러나 낙원에는 뭐가 가는데요?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영혼이 사실 중요하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보다 중요하죠. 영혼이 그게 중심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것이 몸과 결합돼서 우리가 사는 것뿐이고 영혼이 떠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결합될 것이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죠. 영혼이 우리의 인격의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들어갈 것을 말씀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주께서 하셨는데 거기에서 거지 나사로 그 성도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막 이름을 꼭 밝힐 것이 없는 모양이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면 부자 이 하나는 한 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는 악을 행하던 자가 분명하죠. 하나는 천국 갔고 하나는 지옥 가서 아브라함의 품은 분명히 천국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자와 지옥에 들어간 자 두 자가 있는데 다 둘 다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간 것이 영혼이 간 거죠. 영혼은 불멸한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후에 한 분 하나는 천국에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가는 것을 보이는 그런 예이죠. 또 셋째 자 이 죽은 후에 묘사가 그렇고 셋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의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을 내가 믿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수님 가르침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방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혼이 있어야 부활을 할 거 아닙니까? 부활은 영혼과 몸이 결합되는 것인데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니까 몸은 땅에 묻혔어요. 영혼은 영혼이 없어져 버리면 부활도 없잖아요. 영혼이 죽은 몸하고 결합돼서 부활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영혼은 불멸한 거죠.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영혼 불멸을 전제하는 거죠. 영혼 불멸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니 무슨 말을 정신없는 말을 하느냐. 부활이 바로 영혼 불멸을 증거하는 것이다. 또 심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은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영혼 불멸도 말하고 심판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말씀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우리의 몸만 죽이지 영혼은 못 죽인다. 몸과 영혼이 있는데 아만 너 죽어 그래도 죽이면 몸만 죽이지 영혼은 못 죽이는데 그러나 예,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 우리가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영혼이 불멸해야 심판도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불멸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죄 많이 짓다가 예, 자살 요새 유행이던데 예, 산에서 떨어져 죽든지 예,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든지 자기가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영혼이 불멸하지 않다면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해서 자살해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더 지어서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 당신은 지옥 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 예. 나는 모든 자살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단언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으면서 회개는 하고 죽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자살 자체가 죄인데 자살을 하면서 언제 회개할 것입니까? 예?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데 자살 자체가 죄인데 자살하면서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언제 회개하냐고요. 그러니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은 보통 그건 죄가 아니고 매우 위험한 지옥 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 자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모르겠어요. 다 목숨이 끊어지면서 주여 내가 이 자살하는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묘사, 죽음은 예, 하나님께로 간다, 돌아간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죽은 자의 그런 상태에 대한 묘사, 영광으로 영접을 받는다. 또 예, 부활에 대한 진리, 심판에 대한 진리, 이런 모든 성경의 지금 네 가지 측면에서의 모든 진리들이 영혼 불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은 기독교 진리가 아니니 무슨 헬라 플라톤 사상이니 당신 성경 똑똑히 좀 봐 똑똑히 성경을 똑똑히 좀 읽고 똑똑히 깨달아 그것이 왜 플라톤 진리냐 그것이 성경의 진리지 성경이 이 네 가지의 모든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진리가 영혼 불멸이야 똑똑히 깨닫고 영혼 불멸을 부정하면서 신학자인지 유식한 학자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책망을 해야 돼 당신 똑똑이에 성경 똑똑이다로 그렇지 않으면 성경 믿지 않으면 그만둬 나가서 기독교 밖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 당신 마음대로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짓 하지 마 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경을 바로 믿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 이 불신앙, 이게 마귀의 역사들이죠. 이런 불신앙자들이 돌아가지고 이것이 목사가 되고 목사 정도가 아니라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가 되고 이게 될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이게 말세가 돼서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배교 운동이 얼마나 강렬하게 일어나면 이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까?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요, 이것은 마귀의 배교 운동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와, 이게 조금은 어렵죠? 이런 이론적인 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성경 한두 주 가지고 은혜롭게 설교하는 게 훨씬 편안하고 좋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론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이단 사상을 우리가 배격하지 않으면 교회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알게 되면, 와,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럼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는 교회들, 교단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로구나. 단박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못 깨달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 순복음교회가 NCC 같은 데 들어가고, 순복음교회 내가 신학교 교수진을 보니까 한신, 연대신, 이런 자유주의 완전히 빨간 물든 그런 신학자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고 신문 광고를 하고 기가 막혀서 이게 정신이 참 없구나. 혼자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복음 교단의 교수들이 이 지경이냐. 정신 당신들 차리라. 정신을 당신들로 차려야 되고, 뭐 이런 자유주의 교회 신학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공부한 연대 연합신학대학원 아주 빨갛게 자유주의의 최첨단을 걷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연대도 그렇고 이대 신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 신학부의 정영경 교수가 저 호주에서 WCC 대회할 때 거기서 우당풋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구분을 못하니까 정 혼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보수 신앙이 무엇이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예.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합정동 교회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 합정동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까? 넓은 교회들로 다 가요. 넓은 교회들이 천지인데 넓은 교회들은 다 넓게 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되고 바른 것을 바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른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자 이제까지 힘쓴 것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을 합니다. 재림을 부정하다니. 우리가 앞에서 말했죠. 예수님의 성육신 부정하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산한 것을 부정하고 또 기적들을 부정하고 속죄의 복음을 부정하고 피의 속죄를 비웃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고 자유주의는 예수님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부정하는 무서운 이단 사상이구나. 말을 지난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을 했는데 오늘 하나 더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다니. 아, 이건 진짜 참 이단이로구나.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라는 그의 책 90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동일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틀린 사상이고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재림도 역사적 사건. 믿지 않는 자죠. 예? 재림 믿지 않는 사상이죠. 라이놀드 니버 앞에서 인용했지만 라이놀드 니버는 비극을 넘어서록에서 기독교 교리 중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 이게 마귀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재림의 교리를 짓밟아도 예?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고 소망이 약합니다가 아니라 더 왜?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 재림은 아주 잘못된 교리다. 그 얘기죠. 참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악하다고 적그리스도적이라고 이단이라고 비판하지 않으면 누구를 비판합니까? 제가 자유주의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과합니다. 너무 좀 형제들을 그렇게 비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자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바른 깨달음이 없는,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폴 틸리도 조직신학이라는 그의 책 2권 163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의 상징이라는 이들의 표현은 신화나 비슷한 개념입니다. 역사적 사건과 구별할 때 상징이니 신화니 사가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근본적 교리인 것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고백이고 믿음의 지식이죠.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재림에 대해 밝히 증거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명백히 증거하기를 증거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그는 거의 매장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매장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 2장 그 두 장에 3장만 빼고 두 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의 형벌을 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신앙 확실히 갖는 거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기롱한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의 재림과 그 전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한 책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썼고 또 그는 자신의 재림을 증거하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이 화답하는 날로 요한계시록을 끝냈죠. 22장 20절의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이 성경 신약 성경 거의 끝부분의 말씀이죠. 이렇게 주님의 재림 진리가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 자신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도 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모든 정통 기독교회가 고백하는 성경 진리요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표현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나타나심이 그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히 이단이다.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자유주의 신학은 죽은 자들의 부활도 부활을 부정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비극을 넘어서라는 그의 책 290쪽에서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문자적으로 참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다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또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판넨베르크는 사도신경이라는 그의 책 104쪽에서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죽은 자의 부활 개념에 긍정적 타당성을 인식하고 주장함은 우리가 그것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성격에 관해 분명히 이해한다는 조건에서 가능할 뿐이다. 부활은 상징적 비유적 성격의 개념이라는 그런 조건에서 부활을 긍정한대요. 그 말은 문자적 부활은 나는 안 믿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나쁜 사람들이니.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이 밝히 가르치는 바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가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의인들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며 악인들은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아라. 부활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의 때가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중부활이라고 표현한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우리가 요전에 성경 강해를 하면서 다니엘서를 강해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인가에 나오는 말씀이죠.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하나는 수욕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영광스러운 영생의 부활이 있다. 그렇죠? 또 그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도 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지적한 바가 있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믿는다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중부활을 바울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죽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바로 지금 이 신학자들 두고 하는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 그리고 그 장의 51절 52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압니까? 예,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정말 좋은 것을 약속하고 있죠. 성경을 믿는 것은 정말 참 귀한 보화를 가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도 보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지옥을 부정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 영원한 지옥. 라인홀드 니버는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라는 그의 책 2권 290쪽에서 신약 성경의 상징론에서 에스카타 혹은 마지막 일들, 에스카타라는 말이 마지막 일들이란 말인데 마지막 일들은 세계의 근본적 상징들로 묘사되는데 상징이라고 다 말해. 정말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도 상징이고 마지막 심판 그리고 부활이다. 예? 심판도 부활도 전부 상징으로 돌려버립니다. 폴 틸리도 조직신학이라는 계책 2권 78쪽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단어들의 결합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정죄라는 말은 신학 용어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사람은 존재의 기반으로부터 결코 잘리워버리지 않으며 심지어 정죄의 상태에서도 그러하다. 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영원한 정죄라는 건 없다. 지옥을 부정하는 얘기죠. 심판을 부정하는 얘기죠. 또 조직신학 3권 418쪽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상징들이지 장소들의 묘사가 아니다.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상징으로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정죄를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상징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불신앙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진리는 성경의 기본 진리죠. 주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 말씀하기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분명히 증거하신 내 바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해설하면서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 증거하기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로마서 2장에서 말씀했죠. 또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교훈의 털을 다시 삭지 말아라. 이 기본적인 초보적인 도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 말은 이 진리 흔들지 말고 이거 믿고 더 완전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 이 얘기죠. 그렇게 분명히 이것은 기본 교리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를.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심판에 관한 대진리를 보인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 증거했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흰 보좌, 백보좌 심판에는 마지막 대심판의 광경이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앞에 책들은 아마 행위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책들을 터이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지막 심판을 밝히 증거하고 있고 또 영원한 지옥의 교리는 심판의 결과인 지옥의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신 진리지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8절 오늘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도 보이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제가 강조한 바가 있지만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는 지옥에 관한 교리 성경의 지옥 교리는 가장 강조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하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입니다. 여러 절이 반복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죠. 한구절만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3절 9장 43절 말씀이고 그 외에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영한 불 46절에 영벌 이런 것은 분명한 지옥의 교리입니다. 주님 자신이 증거하신 바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대해 증거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악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진리는 두려운 진리이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진리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신 진리이고 또 사도들이 밝히 증거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이 성경적 진리를 부정하거나 변경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분명히 이단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함께해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다. 왜?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들,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처녀 마리아에서의 출산, 또 그의 기적들, 그의 속죄, 그의 부활, 또 사람의 영혼의 불멸, 오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지옥 등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부정하는 사상이로구나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은 확실히 이단이다. 확실히 이단이다. 성경의 핵심적 진리들을 부정하는 사상은 확실히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사상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과 교제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언급하겠지만은 몇 시간 언급하려고 생각하지만은 배교의 증거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것 같고 미국의 만 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주류 교회들, 주교회들, 역사적 교단이라고 하는 대교단들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절반가량은 이미 영향을 받았다. 예. 남의 교단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감리교단이, 우리나라의 기장측이, 예장통합측이, 예, 자유주의의 영향권 속에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성결교가 기성측이, 침례교가 기침측이, 대전침신측이, 이런 영향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평신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교회나 가서는 안 되는구나, 보수교회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런 인식이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 교회나 가면 교회는 다 뭐 똑같겠지.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교단들에 있는 모든 목사가 자유주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단 안에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단적으로 자유주의가 대세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단 안에 있는 보수교회, 보수적인 목사들이 있다면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소굴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나와서 바른 신앙 사상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을 분별하고 성경 교훈대로 교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고 요한이서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을 배격하고 또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끊어야 될 때 끊는 그런 일을 하라는 교훈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조금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모두들이 이 모든 내용들을 참고하고 분명히 자유주의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이단이로구나, 이것이 오늘 교회에 이렇게 침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배교의 자리로 만들고 있구나 깨닫고 주님 놀라고 주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또 잘 대처해서 주님 설 곳에 서고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지 않는 그런 저희 모두들이 되고 우리 합정동교회가 말세 이 혼탁한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바른 길, 옛길, 성경적인 길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